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무뚝뚝하고 재미상이라고는 전혀 없던 신랑이 어느 날 꽃다발을 들고 현관에 들었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꽃다발을 들고 들어오면서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망고에 그런 일은 없던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안 하던 사람은 말을 잘 못합니다. 경상도 사람 같으면 딱 한마디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아마 그 뒷말을 잘 못할지도 모르죠. 조금 어색해서 하는 얘기가 뭐 다른 사람도 사길래 나도 따라서 하나 사왔다. 뭐 이 정도 할런지도 모르죠. 아니 근사하게 한마디 하면 어떨까요? 꽃보다 더 아름다운 당신을 위하여 뭐 이리 한마디 하면. 근데 그게 잘 안 된답니다. 그게 그렇게 잘 안 된대요. 뭐처럼 큰 마음 먹고요. 다른 사람들 눈총을 얼마나 의식해가면서 창피하지만 큰 마음 먹고 한 답을 사들고 와가. 이걸 그렇게 멋지게 좀 전해주는 거 이거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좀 어긋진 소리를 하더라도요. 아, 제 양반이 마음은 그렇지 않구나 이러고 기꺼이 잘 받아줘야 하고요. 또 그걸 감격스럽게 또 감격하는 척도 좀 해주고 그래야 손발이 좀 맞는 겁니다. 뭐 우리 아버지 세대 같으면 뻔합니다. 그 받는 말이요. 고기나 사오지 뭐하러 이런 거 사왔냐고 또 핀잔 받고 뭐 그걸로 끝나고 어차피 보기 좋은 모습은 잘 안 생겨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근무하던 나이 많은 어느 선생님이 술만 이렇게 들어가면요. 꼭 그 여자 선생님들 쓰는 스타킹이라든가 뭐 입에 바르는 거 이런 걸 잘 사와요. 그래서 은근히 기분 좋게 하나씩 이렇게 돌립니다. 남자들도 우리는 왜 안 줘요? 그러면 막 남자들은 없어요. 그래 여선생님들한테 그 스타킹이나 뭐 입에 바르는 거 이런 거 잘 사주고 이러는데 언젠가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술만 취하면 그렇게 인심을 쓰십니까? 이래 물었더니 이분 답이 참 걸작입니다. 야 그걸 어떻게 맨정신으로 사? 제가 생각했던 건 연 다른 얘기죠. 그 연세 많으신 분이 어떻게 여자들 쓰는 스타킹하고 이걸 맨정신으로 사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 잔이 만큼 내가 지정신이 아니라야 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때로는 이런 일이 참 어색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 앞뒤를 잔잔히 읽어보면 이 본문 속에서요 바울의 이런 어색한 모습이 보입니다. 바울이 평소에 안 하던 말을, 안 하던 짓을 여기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늘 쓰던 문구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같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고 시작을 합니다. 또 다른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쓸 때만요. 유독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짜고짜로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마디로 화가 많이 났다는 뜻입니다. 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시작을 이렇게 화가 몹시 난 모습으로 시작을 했을까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작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 뒤에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지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말에 솔깃했던 모양입니다. 사도바리 그걸 책망하느라고 말을 이렇게 거칠게 시작을 했는데 그 앞쪽을 읽어보면 대체로 바울 사도의 이 말이 거칩니다. 1장 9절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게 아주 강성 발언입니다. 3장 1절이에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런 말씀들을 쭉 연결해보면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참 답답해 미치겠다는 뜻입니다. 화감 없이 나서 아주 야단을 치다가 문득 사도바울이요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했나 싶은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좀 낮추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갈라디아 성도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다시 좀 생각을 해보자. 한때 우리 사이가 얼마나 좋은 사이였으며 작은 선물 하나이라도 그렇게 기뻐하던 사이가 아니냔 말이에요. 말 한마디에 웃고 즐거워하던 우리 사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말하자면 아주 강하게 복음을 외치고 용감하게 복음을 외치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갑자기 사라지고요.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조용하게 지나온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자라고 하는 좀 어색한 모습의 바울이 여기에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좋았던 예시절을 회상하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본다면 어색한 웃음을 짓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읽은 이 본문 안에서는 뭐 교리나 복음의 그런 핵심적인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저 예전에 우리가 이러하지 않았던가 그런 것을 회상하는 얘기가 주가 되어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와 같이 되었다고 하는 이 표현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좀 분명치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눈높이를 낮추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틀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자랑할 때가 돼도 자랑 한번 정 그렇다면 내가 자랑 한번 해보겠노라고 시작을 하다가 그냥 말아버렸습니다. 특히 삼청천에까지 다녀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나칠까 싶어서 말하지 않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그 바울이요 여기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노라라는 이것은 은근슬쩍 자랑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먼저 본을 보이지 않았느냐? 웬만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자랑하는 걸 극구 참았던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좀 어색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내가 나를 낮추지 않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나를 수용해 달라는 얘기죠.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걸 우리 한국 사람들 흔히 하는 말로 탁 줄이면요. 우리가 남이가 이 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너희나 나나 하나 아니냐 그런 얘기죠. 우리는 하나다는 얘기입니다. 이지방말로 우리는 하나다를 뭐라고 그러죠? 며칠 전 새벽기도 때 우리 주목사님이 이곳에 처음 오셔가지고 그 말을 들었다고 그 말을 쓰셨는데 제가 이 지방 말을 우리 추목사님께서 쓰시는 걸 못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뭔 말씀하시려고 저러나 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참 뒤에 알아들었습니다. 이 지방 말은 이 지방 사람이 써야지 그걸 다른 사람이 쓰면 또 이상해요. 우리가 다리가 캣답니다. 이쪽 지방 말입니다. 다른 지방 사람이 알아듣기가 조금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남이가 사도바리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요. 이 지금 속이 불불 끓고 있는데 그 마음 다 가라앉히고 여러분과 나는 하나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곧 뒤에 붙여놓은 말이요.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아십니까? 오죽했으면 갈라디아서를 시작할 때부터 내가 사도 된 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이렇게 강하게 주장했던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을 하고 정말 사도가 맞나 아니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바울에게서는 얼마나 괴로웠던 일인지 모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로움과 걱정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식이 부모를 몹시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요, 부모가 자식을 너그럽게, 자식의 잘못을 너그럽게 덮어주는 것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일이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쉬운 일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얼마나 힘들게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키웠지만 자식 앞에서요, 그거 참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느냐, 뭐 그런 말하는 부모는 또 없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에게 몹시 아픔을 줬지만 바울은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그것이 결코 내게 아픔이 아니었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복음을 전하려다 보면 참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은 하나도 안 답답합니다. 그러나 전하는 전도자는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어디 내 잘 되자고 이러는 줄 아냐 해서 그냥 막 때려치워버리고 싶을 생각이 들 때가 적지 않습니다만은요, 그래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보면 자, 옛날에 네 날 애 많이 미겠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아니, 네가 나한테 애 미긴 게 뭔데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혹시 그런 거 알고요, 참 날 전도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죠, 그렇게 말하면 뭐라 그럽니까? 그게 무슨 고생이냐, 당연한 일인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생을 안 하고 아픔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아픔을 안겨줬지만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를 괴롭게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어쩌다가 만났는지를 회상시키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성령이 이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서 그 위로 복음을 전하러,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 것을 성령이 막았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유럽 쪽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런데 성령이 혹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아마도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마 병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러 나갈 수 없어서 이 지방에서 요양을 하는 도중에 아마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던 모양입니다. 여기 13절이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 이건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만났는지 여러분들 잘 알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옵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고 말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고 그래요. 아마 질병 가운데 있었으니 그것이 병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바울은 참 외모가 그리 못생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할 만큼 외모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런 것을 전혀 무시하지도 않았고, 아니, 업신여기지를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키도 크고, 인물도 잘나고, 뭐, 목소리도 좀 그럴듯해야 안 됩니까? 그,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 안 되는데. 예전에 저희 고향교회에 새로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는데 첫 설교하고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저게 그랬습니다. 저보다 손 위인데도요. 하, 목사님 키가 너무 작다 이랬다가 저한테 혼났습니다. 왜 키 작은 걸 허물하느냐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씀을 잘 전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왜 키 작은 걸 허물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아니, 키 작으면 어떻고 눈 작으면 어떻고요. 저보다 손 위에 계시는 분인데도 그날 저한테 혼 많이 났습니다. 사실은 저 고향교회에 거쳐간 여러 목사님 중에 그분이 설교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게 된 거죠. 그렇든 안 그렇든 간에 뭐 키 작고 눈 작고 못생기고 그런 갖고 자꾸 그러십니까? 인물이 너무 잘나니까 그것도 애로사항이 있던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할 때요. 목사님이 너무 잘나니까 그것도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좀 험한 표현으로 그 낯짝 한번 봐라. 아니, 본래 잘난 걸 어떡하란 말입니까? 근데 그것도 복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병들어서 힘도 못 쓰고 있죠. 생긴 것도 괴짜짜하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전혀 무시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의 사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고 말씀에 대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걸 알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알았기에 그가 병이 들었던 힘이 있든 없든 외모가 시원찮든 간에 그 바울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고를 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언제 고릅니까? 신랑감을 고르거나 신부감을 고르거나요? 이럴 때에도 너무 많은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좋아야 되고 저것도 좋아야 되고 다 그런 사람이 잘 없어요. 다 그렇게 있으면 좋지만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한두 개가 확실하다면요. 이거 보고 사람 오케이 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 우리 집에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 우리 어머니가 고개를 짤레짤레 흔들었습니다. 이유가요? 키가 작다고요. 자기 아들은 뭐 짜더라 키 크나.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키 작으면 왜 안 되는데? 그랬더니요. 시어머니도 조그맣고 며느리도 조그맣고 둘이 장보러 가면 동네 사람들이 웃으면서 한다는 얘기가 콩이파리 같은 시어머니 며느리 하고 웃는다는 거죠. 그 며느리가 세월 지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귀한 며느리인지 상상이나 하고 그런 소리를 했겠습니까? 사람 고를 때요. 그 쓸데없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시비 걸지 말고 그가 가진 정말 소중한 게 귀하다면 존중해 주라는 이야기죠.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보고 그랬습니다. 병들어 형편없습니다. 생긴 거 모양새 형 말이 합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그 복음 때문에 그 바울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천사같이요. 그리스도 예수같이 바울을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15절 보셔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고 말하죠. 너희의 복. 이게 무슨 복입니까? 다른 거 다 쫓아놓고 그가 전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를 소중하게 여겼던 것. 이것이 너희가 누렸던 가장 큰 복인데 지금 그 복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소중한 것이었기에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다음 보세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고 말하는 거죠. 뭐 때문에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그들을 얼마나 기쁘게 했으면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줄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인해서 아마 그 당시 사도 바울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눈에 이상이 생겼던 것 아닐까? 눈병이 있었던 것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눈이라도 빼줄 것 같았던 그 기쁨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때의 그 감격을 되새겨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못나고 형편없던 바울이겠지만 그들에게 그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던 그 마음, 그것이 너희의 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렇게 답답할 일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표현을 바꾸면요. 예전에 그 좋았던 여러분들과 나 사이에 그 좋았던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다시금 그런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까요? 그렇게 묻는 겁니다. 마치 칼을 휘두르던 무사가요. 갑옷 벗어 챙기고 무기 다 버리고요. 꽃다발 들고 와서 사랑을 구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 너희가 내게 얼마나 잘해주었느냐는 말이에요. 우리 사이가 필요하다면 눈이라도 빼줄 그런 사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16절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여기에 참된 말을 해석하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갈라디아 교인들을 꾸중하고 책망했던 그 내용이라고 본다면 내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꾸중했다고 책망했다고 해서 여러분과 나 사이가 이렇게 순식간에 원수지간이 되겠습니까? 우리 사이가 그런 싸움 한 번으로 야단 한 번 쳤다고 해서 완전히 깨어질 만큼 그렇게 형편없는 관계이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웠던 우리 사이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17절, 18절을 보시면요. 그 이간질하는 거짓 사도들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거짓 사도들이 하는 짓이란 여러분들과 나 사이 혹은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그렇게 덕을 보려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친구 사이나 부자지간에는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법이 아닙니다. 때로는 쓴소리도 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뭔가 덕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입에 발린 듯 그럴듯한 말만 하는 수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간질 시키고 있는 이 거짓 사도들이 좋은 뜻으로 그렇게 열심을 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만은 그런 게 아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런 녀석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과 나 사이에 그렇게 아름다웠던 관계를 이렇게 깨도 되겠느냐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닦아놓은 터 위에 교회를 짓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미 복음을 전한 곳에 내가 또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뒤따라다니면서 이간질하는 이 사람들은요. 바울이 세워놓은 그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꼬셔내가지고 바울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애쓰는 이런 인간들이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좀 된다 싶으면 그 옆에요?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오 달라들여서 결국은 서로서로 다 말아먹는 이런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곰탕의 원조, 원조가 먼저입니까? 시조가 먼저입니까? 원조도 있고 시조도 있고 또 뭐가 있던데요. 뭐 그것도 앞으로 나중에 또 진짜 원조가 안 나올런지 모르지만요. 한 집에 뭐 좀 된다 싶으면 그 옆에 비슷비슷한 집들이 쫙 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함께 다 망하는 거죠, 뭐. 제가 대학 다니는 시절에 재미난 친구가 옆에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자기가 어디 나서서 다른 여학생하고 이래 사귀는 일은 잘 못해요. 그런데 다른 친구가 어느 여학생하고 사귀어가지고 이래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으면 거기 끼드는 건 참 잘합니다. 그때 이 친구가 즐겨 쓰던 문자가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드가나 뭐 이런 겁니다. 그래가 세 사람이 얽히거든요. 나중에 결국은요. 다 깨지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도 여러 번 반복을 했기 때문에 혹시 연애하는 친구들 생기면 이 친구 안 끼워주려고 애를 씁니다. 가까이 못 오게. 알면 끼어들어서 용감하게 깨버리고 이랬거든요. 바울이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수고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놓은 크기에 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이 성도들을 유혹해서 바울과의 관계를 그렇게 끊어놓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19절 보셔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기에 해산은 중생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숙해 가는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요, 다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자근자근 이렇게 쓰고 있지만 바울이 속으로 지금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내가 어떻게 가르쳐 놓은 교인들인데? 이 교인들이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건요, 생각하는 것, 지켜보는 것만 해도 마음이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픈 마음으로 강하게 질책하는 편지를 써오다가 여기 와서요.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정말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 사이였던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해산의 아픔이었다고 말하는 거죠. 20절에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이 구절이 조금 어렵습니다. 끝에 의혹이 있음이라라는 말은 당황스럽다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마음을 잡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앞에 언성을 높이려 함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에 갖고 계시던 그 개역 성경하고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셔요. 뜻이 약간 좀 다르게 번역이 된 듯하기도 합니다. 이게 언성을 높이려 함인지 아니면요, 그 높였던 언성을 낮추려 함인지가 좀 명확치가 않습니다. 우리 개정성경은 언성을 높이려 함이라고 해놨는데 예전 성경에 보면 그 언성을 변하려 함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향해서 이렇게 고함을 질러대고 야단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요,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여러분들 달래가면서 해야 될지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무척 당황스럽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이 이 20절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는요 복음 때문에 그렇게 좋아했던 관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관계가 영 이상하게 비틀어지려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어떻게 만났으며 만나서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얼마나 아름다웠던지를 회상시켜가면서 다시 그 관계를 복원시키려고 애글복글하는 듯한 모습이 여기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럼 바울은 본래 이렇게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애글복글하면서 애절하게 사랑을 구하는 이런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습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예수 믿는 자들을 완전히 죽여버리겠다고 펄펄 뛰던 대단히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선교하러 나갈 때요, 뜻이 안 맞는다고 해서 바나바와 싸우며 헤어지는 것 한번 보셔요. 저는 사도행전 그 장면을 보면서 바울이 이건 정말 잘못했다고 여러 번 지적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건 정말 잘못했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그렇게 순하디순한 바나바를 그렇게 대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 만나려고 할 때요. 데려가가지고 그 사람들 소개시켜주고 인사시켜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고향에 들어가서 한 십수년 초야에 묻혀있을 때 그 사울을 다시 데리고 나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하고 그런 위대한 선지자로 나가게 된 그 길을 인도해 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 바나바와는 싸워서는 안 됐다고 싶은데도 뜻이 안 맞는다고 해서 둘이 싸우고 헤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도행전 전체를 읽으면서 가장 마음 아픈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니,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행동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가 하는 말도요. 때로는 엄청나게 과격하지만 때로는 엄청나게 심오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대적을 향해서 고함을 지를 때는요. 감히 대꾸하지 못하도록 단호한 말로 그냥 불을 뿜어댑니다. 바울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여기서는요. 말을 많이 했지만 자세히 한번 보셔야 알맹이는 하나도 없어요. 자근자근 지나간 일들을 되씹어가면서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달래고 있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따지기 좋아하고요. 질문 들어오면 토론하기 좋아하고 그랬던 바울이 여기서는 방법을 완전히 바꾸었어요. 애절한 모습으로 과거를 회상하며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가 아니었잖아. 그런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눈물을 보이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이런 거 시세 많이 떨어졌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이 사나이의 눈물입니다. 평소 찔찔찔 잘 우는 그런 사나이 말고요.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던 그 사나이가 여기서 눈물을 한 방울 뚝 떨어뜨린 장면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정말 복음 위에 바르게 서기를 바라면서 성질도 죽이고 답답한 마음도 다 숨겨놓고요. 지난날의 그 아름다웠던 장면을 회상하면서 그런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불같은 성질을 이렇게 죽이고 그 바나바와 싸울 때요. 그 싸우지 말았어야 하는 싸움인데 그렇게 싸우고 헤어질 때 그 불같았던 그 성질을 다 죽이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운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잔해하겠다고요? 교회를 완전히 씨도 없이 말려버리겠다고 그렇게 용감하게 날뛰던 그를 예수님께서 붙들었어요? 심판대에 세워도 할 말이 없는데 심판대는 그냥 귀한 사명을 맡기셔서 교회를 돌아보도록 했습니다. 그 예수를 생각하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낮출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낮추셨는데 그걸 생각하면 바울도 자신을 낮출 수 있었고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선교사들 전부 다요. 자신을 낮고 낮은 곳으로 낮추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었단 말입니다. 우리도 이걸 기억하면 우리 형제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추어가면서 그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또 본래 그런 사람이 그래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이것이 정말 귀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낮추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갈라디아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노라고 말합니다. 여자의 마음이라는 그게 가곡인가요? 노래가 있죠? 여자의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립니다. 뭐 변합니다. 그런 거죠. 언젠가 성악가 한 분이 연주회에서 그 곡을 부르기 전에 마이크를 잡더니 여자분들에겐 죄송합니다만은 이 노래 가사가 본래 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양해하십시오. 그러고 그걸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여자의 마음만 갈대입니까? 남자는 안 그렇고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변할는지 모릅니다. 온갖 정성을 다해서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 앉혀놓으면 그 다음 열심히 잘 다니죠? 그렇게 잘 다니시는 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만은 다니다가 무엇이가 또 수가 틀렸는지 또 안 나타납니다. 왔다 갔다 몇 번씩 하면 속이 얼마나 타는지 모릅니다. 전도하고 양육하고 모시고 다니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땅에까지 내려오신 그 낮아지심을 내가 본을 받아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갔었는데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변해야 할 일이 있다면 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세상 모든 것을 마음대로 주관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앉혀놓고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답답하다 질투를 하셔요? 아니, 남자가 질투를 하면 그것도 좀 보기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판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앉혀놓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낮춰 내려오셨느냐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낮추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그렇게 낮추셨습니다. 우리의 스승 되신 이 사도 바울도요, 자신을 그렇게 낮추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애글복글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당당하고 너무 뻣뻣해요. 복음을 위해서 낮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복음을 위해서 해산의 고통이라도 감당해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을 위해서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함께 유업으로 받은 형제를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친한 사이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앉아 계시는 여러 다른 성도님들하고 좀 친한 사이입니까? 만약에 친하다면 뭐 때문에 친합니까? 딱 한마디로요. 복음 때문에요. 함께 복음을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정말 친해야 할 형제가 바로 여기 함께 모여 있는 우리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만날 때마다 반갑고요? 그렇습니까? 아니, 안 반가운데 억지로 반가운 척 하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반가워야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반갑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이 복음 때문에. 오늘 낮에 강당님 뵈러 병원에 잠시 갔었는데 좀 이따 하니까 또 부부 두 분이 왔습니다.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부부셨나, 이렇게 부부신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러셔요. 우리 교회 부부 짝짓기 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늘 각자 따로 다니고 뭐 이래서 잘 안 되는 부분이 들어있나 봐요. 문제는 부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에 와서 뻘쭘하게 있다가 뭐 늦게 왔다가 혼자 내뺏버리고 자꾸 이러니까 누가 누군지요. 누가 부부 사이인지 누가 어떤 이게 잘 모르고 지내는 것. 이게 참 좋은 일 아닙니다. 한마디로요. 여러분 참 친하게 지내셔야죠. 한 교회에 있다는 얘기가 함께 복음을 유업으로 받아서 한 형제가 된 우리가 그 복음 때문에 정말 친하게 지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쳐다보면 한때 그렇게 좋은 사람도요 또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할 말을 하지 않고 참는 분도 들어 계시잖아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참지, 이것도 귀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할 말 참고요. 복음을 위해서 이 터뜨리고 싶은 성질력 죽일 수 있고요.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평소 바울답지 않은 바울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런 사이가 아니잖아.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 간에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힘도 힘드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사이가 그런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좋아하고 저런 것 때문에 싫어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함께 복음을 나누어 가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 정말 칼 안 들었지만 칼 든 것과 다름없는 정말 박력 넘치던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액을 복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